초막절 생수의 초청에 대한 어두운 쪽의 하수인들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면서 초막절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교를 올무잡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그치고 있지만은 생명의 진리에 대한 어두움과 죽음의 암흑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어두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도의 생명의 증거에 한순간이라도 감동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음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매여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과거의 종노릇할 뿐임을 이 성전 수비대인 군인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실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안타까운 현상으로 생명의 진리를 함부로 저주하고 거절하는 행동에서도 우리 각자가 속한 위치를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율법을 들어서 예수도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해 보지만 함께 구약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박되고 진리의 생명을 향해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45, 4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하수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 오도록 보냈지만은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여기서 보면 상관과 부하가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면을 보는 겁니다. 종교기관의 모습이기보다는 부조화를 이루는 현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조는 부하이면 그래도 안 입고 올지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시킬지라도 상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외인 것을 보는 거지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예수님에게로 갔다가 온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 여태껏 이 하수인들은 대제사장들의 명령한 일에 어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 군인들도 자신의 상관들의 권위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복종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쉽게 갔다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5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조차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그쳐 묻는 거라고 봅니다. 어째서 안 잡아오고 그냥 왔느냐? 분감 어린 말투가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말이죠. 잡아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세로 벼르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관리해 오면서 돈벌이를 잘 해왔는데 이때까지는 감히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자신들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젊은 선자는 그야말로 그들의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기죽은 이 군인들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시키는 대로 사람을 잡아오라면 그렇게 했고 자신들의 권세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헤드린 공의의 권한으로 사람들은 체포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권위에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거의 형태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달랐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나중 18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함께 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도 군인들이 왔는데 먼저 그 군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에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내가 그니라 또 5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요한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그다 하니까 엎드러졌다는 거죠.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온갖 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보려고 아니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슬슬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아마 대부분이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연이어 다시 묻고 내가 그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이러고 반항 없이 따라 나서셨습니다. 이게 일반 그들이 취급했던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여태껏 해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집행자들이 오히려 고백하기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과 예수도의 표현에 대한 차이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4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율법을 근거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대제사장을 대하는 예수님과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내용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몰래 행한 일이 없어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8장 22절을 보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다른 권위로서 보여진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하수인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맛본 것이고 현실보다는 주님을 선택해야만 옳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식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건 바른 고백이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하다는 철학자도 그렇게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에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백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48절, 4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지는 내용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도께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도를 믿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율법을 글자로만 이해하는 결과가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니고데모도 이런 자세를 책망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주님을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음을 앞에 3장에서 본 바 있습니다. 나중 이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도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기록을 보면 이들의 자세가 분명히 바르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수인들이 돌아와 전혀 기대와는 다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7절 하반절에 그렇게 질문하듯 다구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만은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견주한다면 넋을잃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표현은 아니죠.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넋을 잃었구나. 그런 투의 책망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8절에 함으로써 예수들을 잡으러 그들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한편으로는 달래는 듯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용납할 만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9절 정죄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죄악이고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자신의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서 이런 서투른 판단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이고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과 다름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 뵙고서야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바로 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를 먼저 이해하고라야 율법이 예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어 있지만 그냥 십계명과 같은 문자화된 금지의 법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는 것 가지고도 정죄하는 한계를 이미 앞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낡아져가는 가죽부대 같은 율법에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생명의 강한 발효력을 가진 복음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이라든가 누가복음 5장 38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우리 역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는 정죄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경계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겸손을 당부하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판단과 정죄는 조심해야 할 자세임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50절에서 53절인데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살고 있는 문화나 사회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려니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단결을 의지하고 영혼 속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유대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율법을 들어서 지적해 보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대변하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두둔하느냐 하는 투로 반박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반응이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입술로는 율법을 들먹이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바른 판단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지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에겠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기도를 찾아왔던 사실을 여기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주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에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흔하지 않은 경건한 랍비 정도로 믿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2절이라든가 또 19장 39절에 예수님의 그 장례시에 유향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는 율법을 통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51절에 그랬거든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주장은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만은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옳은 것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먼저 그 다음에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 교리가 성경과 부합하느냐. 이게 첫째죠.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즉 열매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전치 못한 것은 이 둘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는 48절 하반절에서 49절의 주장 때문인데 구원을 위한 성경적 진리는 사실 누가 믿느냐? 뭐 위대한 학자가 믿는다. 아니 대통령이 믿는다.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에 맞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전체적인 틀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범주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더 자세히 세분해 보면 시대적인 구분이라든가 이미 이루어진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구분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시대에도 이미 완성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거나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외에 또 다른 구세주를 주장하거나 바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판단 기준도 갖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되돌아오는 반응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52절에 글이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바르고 객관적인 이 증거에 저들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도의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도 편을 드는 너도 갈릴리 즉 예수도와 같은 곳의 사람이냐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52절 하반절 그랬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태를 통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도 예수도는 비방받는 표적이심이 확인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인 편견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지역적인 편견이 이게 참 병폐입니다. 동서로 나눠진 이런 모습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일을 들어보는데 역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이 믿기 때문에 또는 더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신앙적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수가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벌써 진리가 아닌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주형화된 틀, 즉 어떤 것을 찍어내는 틀로 인식하고 그 틀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바로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걸러내고 어떤 것은 삼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방인을 복음 속에 받아들이기 위한 지혜였다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려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 고백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권이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리가 잘 통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교훈을 어렵지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에 대한 판단도 가르침과 열매를 확인하고라야 가능하므로 자신의 입장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고백이요.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때 그 말씀한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